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2절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혀, 그리고 그 혀에서 나오는 말씀, 말에 대해 다뤄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8절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 9절부터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함이 있는 참 믿음은 우리의 말에 대해서도 증거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요. 우리의 말에서도 예수님 닮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말씀을 주실 때에 그저 개인적으로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고요. 공동체를 배경으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 교회에 지체된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말로써 서로 세워주는 교제를 나누며 하나됨을 지키고 건강하게 자라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 성도의 부르심은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세워주는 삶입니다. Edify, build up.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적극적으로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라고 부르셨는데 우리의 말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Relationship.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 그리고 성도들과 예수님 안에서 맺어진 하나된 관계.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고 천국의 축복입니다. 천국도 그 관계가 완전하여지는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에는 꼭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교제예요. Fellowship. 교제가 없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 관계가 얼마나 든든한지는 내가 어떠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내 교회고 이 교회에 있는 지체들이 내 형제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가 어떠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가 주로 우리의 말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써 나누는 성도의 교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올바른 관계와 교제를 어떤 말로써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기 전에 야고보서에서 먼저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복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가장 먼저 알려주시는 것이 뭐죠? 복음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 뭐죠? 우리의 소망 없는 죄인됨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것이 먼저 전해지고 나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전해지는 거죠. 야고보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혀에 대해, 말에 대해 알려주실 때에 가장 먼저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 중에 자기 스스로 혀를 통제하거나 말을 제어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복음이 항상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의 완전 타락한 죄인됨의 현실을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 타락한 죄인이라고 하실 때에는 우리의 혀와 입과 말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죄인들의 완전 타락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기억나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의 혀와 입은 다 도구로 가득 찬 악이 가득 차 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도요, 옛사람의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 안의 죄성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혀까지도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악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더 나아가 우리의 이 작은 혀가 전체 몸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세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내 작은 입이 내 온 몸에 영향을 끼친다는 말도 될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더욱 그러하다는 거죠. 말은요, 나 하나 말하는 것에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혀가 개인적으로 맺어지는 모든 관계, 더 나아가 가정, 더 나아가 교회에서 우리 형제들과 가정과 전체 교회를 나의 악한 말 한마디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은혜 끼치는 말 한마디는 세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먼저 우리의 혀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악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향이 있어요.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의 죄를 먼저 드러내시며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이미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님을 부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따라 이제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말이 나오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도 보면 우리에게 찬송하는 입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너무 놀라운 은혜죠. 우리가 전에 죄인 되었을 때에 전혀 할 수 없었던 세 사람의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은혜의 말이 나와요. 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따라 힘써 선한 말로써 행함이 있는 믿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지 않은 걸 명하시지 않습니다. 은혜를 주셨고 이제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붙들고 힘써 행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은혜를 부릴듯하게 하기 위해 계속해서 구하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야고보서 전체가 결국은 이 단어 한마디에 요약이 되어 있죠. 뭘 구하라고 하셨죠? 지혜예요. 지혜. Wisdom. 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안에 지혜가 풍성해야 어리석은 말이 아니라 지혜 있는 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혜는 뭐죠? 세상에 어떤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좋은 말들?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려주는 복음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면 다시 말해서 말씀 안에서 주님과 나누는 교제가 있으면 우리의 입술에도 복음과 예수님과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말과 감사의 말이 넘쳐날 거라는 거죠. 안에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않으면 주님과 나누는 교제가 없다면 우리의 입술은 오직 옛사람의 죄성을 따라 세상의 말, 아니 더 나아가 사단을 닮은 말로서 살아갈 거예요. 내 입은 예수님의 은혜가 주장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 안에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싸움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과 형제를 저주하는 입과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라고 하세요. 이 싸움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악한 말을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 있지만 그것을 알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가지 않고 이 싸움조차도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하며 심서 싸우라고 하세요. 그 내용을 이제 9절부터 알려주시는 거예요. 9절부터 12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비교를 하시죠. 한 구멍에서 나오는 산물이 단물과 쓴물을 함께 낼 수 없다는 거예요. 단물이면 단물이고 쓴물이면 쓴물이죠.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가 열릴 수 있나요? 포도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릴 수 있나요? 짠물이 나오는 것에서 단물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과 형제를 저주하는 말이 함께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형제 저주와 하나님 찬송을 같이 얘기하세요. 사실 형제를 저주하는 거는요, 끝까지 들여다보면 또 형제를 비방하거나 정죄하거나 욕하거나 미워하는 말들 끝까지 들여다보면 누구를 향해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에요. 야고보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라. 결국 형제에게 한 것이 하나님의 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가면은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셨죠. 형제를 저주하는 자는 예수님께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성경에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보살핀 자는 누구에게 한 것과 같다 그랬죠? 예수님께 한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형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찬송과 형제 저주는 절대 함께 나올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 있는 성도의 삶에는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돌아볼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뭔가요? 왜 이 땅에 저희들을 보내시고 왜 우리를 지으셨고 왜 우리를 구원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로까지 부르셨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누구를 위해 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찬송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으로 가죠.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의 증거와 열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형제 저주로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주셨는데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들로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았나요? 자신들의 탐심으로 인해 늘 하나님을 원망했고요. 형제를 저주하다가 결국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지도자들, 정말 자기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찬송하고 예배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 낮고 비천한 형제들을 차별하고 저주하며 예수님까지 저주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찬송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거했죠.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치 두 마음을 품은 자처럼 두 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찬송과 저주가 우리의 한 입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입에도 여전히 저주가 가득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의 찬송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찬송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일서에도 같은 말씀을 주세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지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형제를 미워해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찬송과 저주, 하나님 사랑과 형제를 미워하는 것 함께 나올 수 없다고 하세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가짜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신 새 생명과 새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옛사람의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이 있다는 거죠. 선을 행하되 악을 행하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자기 안에 선을 행하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오라 이 공고한 죄인된 삶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내랴 말씀하셨죠. 찬송하라고 주신 입술로 형제를 욕하며 정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모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영화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죄인인데 하며 우리 자신을 내버려 두는 것은 참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언젠가 성령님이 때가 되면 은혜를 주시겠지 하며 기다리는 삶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4장으로 가면은요 이렇게 구원받고 참 믿음이 있는 성도가 그 믿음을 행함으로 증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말에서도 믿음이 올바로 증거하지 못할 때에 내버려 두거나 기다리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4장 뒷부분으로 가면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라고 하세요.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적 있어요? 내버려 두라고 하신 적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말씀하셨죠? Come! 오라고 하십니다. 기다리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바로 와서 내 안에서 쉼을 누리고 내가 주는 값없이 주는 생명수를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오라고 하세요. 와서 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죠.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한다고 살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아니 우리의 말에서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때에,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은 말을 하고 살아갈 때에, 여전히 사단을 닮은 악한 말이 나올 때에, 형제를 향한 저주의 말이 나올 때에, 심서 적극적으로 세워주는 말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지 않을 때에, 오히려 내 입은 세워주기보다 무너뜨리는 말을 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어 슬퍼하고 애통하며 예수님께로 나와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 때가 되면 하겠지 기다리는 것, 이것은 계속해서 나는 옛사람에 머무르겠다는 거죠. 예수님 닮은 새 사람에 대한 열망이 없는 증거라고 하십니다. 성도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버려 두는 거는요, 계속해서 새 사람에 대한 열망이 없는 거는요, 예수님께로 나와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야고보서에서는 죽은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잠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완전한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은 True faith is repentant faith. 회개하는 믿음이에요. 이 회개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시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고 다시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자유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삶이 오히려 죄책감에 사로잡혀 다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회개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시다는 첫 번째 증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가 회개라는 거죠.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 없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마음 없이는 절대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회개 없이 믿음의 열매는 맺어지지 않습니다. 회개부터가 시작이에요. 내 삶에 너무 은혜가 없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라고 하세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우리 죄성에 내버려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싸우는 것이 건강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이 땅의 건강한 성도와 교회는 끝까지 싸우는 교회와 성도예요. 성화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이루어가시는 은혜의 사역이죠. 전적인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화가 칭의와 다른 것은 우리의 안에 주신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도 심서 싸워나가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칭의와 성화가 다른 거죠. 칭의는 우리 밖에서 전적으로 예수님의 피와 의로 이루어 주신 것이지만 성화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옛사람의 말을 버리고 새사람의 말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하시고요. 이제 그 뒤에 가면, 이제 이 뒷구절에 가면 옛사람의 성품을 버리고 새사람의 성품을 잃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참 믿음을 가진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실 때에 그 믿음의 열매로 판단하신다고 하셨죠. 그 믿음의 열매들을 야고보서 앞부분을 가면은요, 형제를 긍휼히 여기며 돌아보았는가로 믿음의 열매를 보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말의 증거를 보시겠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지막 심판날의 증거로 우리의 말을, 그 입에서 나온 열매를 보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말로써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써 정죄함을 받는다고 하세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성도들은 말에서도 믿음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 닮은 말로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생각나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확인하신 적이 있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믿음의 고백을 물으신 적이 있어요. 아니 그냥 안에 들여다만 보시고 참 믿음인가 거짓 믿음인가 아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세요.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믿음의 고백을 했고요. 이를 통해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며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게 하셨다. 너가 아버지의 아들임을 네 입의 믿음의 고백으로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교회로 세우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꼭 입술의 고백으로 나오게 하셨어요. 우리가 말로 예수님을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말로써 우리 믿음을 고백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요, 새 교인을 받을 때에 꼭 말로써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 교인으로 받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마음에 있으면 내 입에도 있다. 그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을 받고 주님의 교회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주님의 교회 앞에서 우리 입으로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고백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후에 믿음의 말로써 서로 교제 나누며 한 몸을 세워가며 건강하게 함께 자라가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신앙 고백만 하고요. 이후에는 입을 다물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 고백만 하고 이후로는 세상 말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 고백이 끊임없이 우리 말에서 증거되고 형제들과도 믿음의 말로서 적극적으로 교제 나누며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온갖 세상 모임은 가서 세상의 말로서 교제를 나누면서 정작 믿음의 말로서 교제 나누는 모임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말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믿음의 말을 듣기만 해도 돼요. 그리고 말이 많든지 적든지 우리의 말이 무엇으로 가득 차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의 말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말로서 이 땅에서 사셨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셨을까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에 예수님의 삶을 요약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여기에 예수님의 말에 가는 것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신 삶이라고 하세요. 우리의 삶이 we follow in his step.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데 말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말로써도 죄를 범치 아니하셨다고 하시고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증거하셨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셨고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소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욕하거나 위협하지 아니하셨고 억울한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자기를 위해서는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손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예수님의 말은 온통 우리 죄인들을 향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우리 죄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 구원을 이루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말로서 생각으로 행함으로 지은 모든 죄를 다 자기 피로 사하셨고 말이나 생각이나 행함에 있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전히 거룩하고 의로운 아들들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형상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 닮은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예요. 이것을 또 눈으로 보여주신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 말씀 생각나세요?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건.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셨죠. 그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사건을 구원 역사적으로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사건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때 성령님이 어떤 모습으로 강림하셨죠? 성도들에게 불의 혀, 텅, 혀의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부어지셔서 거기에 따라 성도들이 그들의 혀로, 입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찬송했습니다. 새로운 혀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부음을 받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새 혀와 입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다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를 예수님 닮은 혀와 입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 혀와 입으로 살아가게 하세요.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계속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새 혀와 입으로 하나님 찬송하며 살아가기 위해. 성령님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죠. 그런데 그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는 어디에서부터 오나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옵니다. 즉 말씀과 기도로 나누는 주님과의 교제. 그 중에서도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말씀의 지혜로 채워져야 한다고 하십니다. 복음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맛보고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열망이 이 말씀에서 생겨난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말씀의 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의 혀에 무엇이 풍성하여지고 넘쳐난다고 하십니까? 감사와 찬송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 지옥 심판에서 천국 영광으로 옮겨진 성도가 아니 감사와 찬송 외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고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 이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6절에 예수님 안에 사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한다. 예수님 안에 사는 자의 증거는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자기도 행하기를 원한다. 말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도 주님의 혀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 주님의 말을 하며 교제 나눔으로 우리가 서로 세우며 함께 하나 된 것에서 자라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5절 그리고 29절에서 32절을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일단 가장 간단하게 성도에게 합당한 말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진리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증거하는 말로 적극적으로 세워주는 교제를 나누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더러운 말, 분냄의 말, 떠드는 말, 비방하는 말 다 버리라고 하세요. 그것이 나오는 악한 의도, 악한 시기 다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워주는 말, 나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말, 섬기는 말, 용서와 긍휼의 말, 위로와 격려의 말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라고 하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에도 없는 좋은 소리만 하라는 뜻일까요?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실 마음에도 없는 좋은 소리는요, 위선이에요. 이것도 악한 말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나세요? 아까 그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야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야.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곧바로 또 다른 말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으로 갈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을 했어요. 주님,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으리이다. 내가 주님을 목숨까지 바쳐 지켜줄게요. 십자가 고난의 길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처럼 가장 좋은 소리로 들렸죠. 사람으로서는 가장 좋은 소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 꾸짖으신 말씀이 생각나시나요? 듣기 좋은 말, 사단의 말이에요. 여러분,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친구 원하세요?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목사 원하세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교제 원하세요? 사람의 생각으로 듣기 좋은 소리가 오히려 악한 말이 되고 교회를 깹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진리를 증거하는 말을 하라고 하시고요. 사랑으로 진리를 증거하는 말을 들으라고 하세요. 성도에게 합당한 말은 바로 이겁니다. 먼저 진리예요. 진리를 증거하는 것에서는 어떤 타협이 있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진리도요, 혈기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도요, 정죄하는 것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사랑으로 전하라고 하십니다. proper manner가 있다는 거죠. 진리를 전할 때. 사랑으로 하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래 참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형제의 유익을 위해 진리를 증거하라고 하세요. 때로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책망도 해야 돼요. 가장 어렵죠. 사랑으로 책망하는 것. 그것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하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도 우리 책망하세요. 꾸짖기도 하세요. 그런데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너무 어렵죠? 맞습니다. 저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가 다 말해서 걸리고 넘어지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예수님 닮은 새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로서도 예수님이 증거되는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곧 천국에서 우리가 예수님 닮은 온전한 새 마음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모든 말에서도 모든 삶에서도 완전히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만을 내며 진리를 사랑 안에서 증거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지금 시작되었다고 하세요.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무엇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를 열망하고 있나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하기를 열망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열망을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십니다. Come! 지체하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내버려 두지 말고 오라 하세요. 값없이 와서 내가 주는 은혜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이 열망을 이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와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따라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해주시고 찬송의 열매를 맺으며 서로 세워주는 말로 함께 자라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해서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악으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선한 예수님 닮은 말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말, 마귀를 닮은 말이 나오는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새 마음이 더욱 자라가게 해주시고 거기에서 우리의 말의 고백에서도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예수님 닮은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주시고 더욱 사랑 안에서 진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 말로 서로 교제 나누며 함께 자라가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 힘 넘버 210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